우리 반가운 형제가 있는데 우리 제가 너무 귀여워하고 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 우리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우리 하람이저에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귀여운지도 모르고 저를 막 안아요. 안기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안겨본 적이 없거든요. 예, 반갑고요. 고맙고요. 예, 오늘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합니다. 아, 추우세요? 혹시 추우시면 적절하게 이렇게 온도를 조정해 주시거나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런 곳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여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꼭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해서 소개를 안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저 김환영 전사님 우리 저 우리 누님 되신 우리 전사님하고 친구가 하는데 또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있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뵈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셔도 되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5월달 들었으면서 참 한국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미국에도 어려운 일, 이 자연재해 인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 개인과 가정을 보다 더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절기나 이런 행사를 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며 모든 백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총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요. 또 7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7년마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의 연유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개인과 가정들에게 민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정을 위한 그런 달이구나 해서 가정을 위해서 보다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얼으신 것 같아. 저도 코가 지금 조금 먹먹해 오는데 혹시 제가 지난주처럼 한 1시간 넘게 설교할까봐 벌써 걱정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애들 수업도 보통 50분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놓으세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미치겠어요. 막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 참 중요한 말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또 어른된 자로서 젊은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하고 뭐하게 하라,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키게 하고. 따라해 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우리 주일학교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하고 오늘 같이 좀 못했는데요. 오늘 찬양도 그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어색하셔도 따라합니다. 아, 강대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다는 거 제가 아는데, 서로 뭐 인사해라, 악수해라, 뭐 말해라, 뭐 해라 그러면 참 회중에 앉아서 싫더래요. 저도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 너무 싫더라고. 막 시키면 그래도 올라오면 마음이 변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자, 엄지손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안 하면 저 따라 나오셔서 솔로 시킵니다. 1절 찬송. 자,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조성훈 형제 나와서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이러는데요. 멋있어. 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뭐하고 뭐하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너무 중요해서 제가 thumbs up 이렇게 엄지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녀를 둔다고 하는 것은, 또 선배가 돼서 후배를 둔다고 하는 것은, 리더가 돼서 팔로우를 이렇게 이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의 교회를 이루시고, 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명령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그럼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명이냐? 아니요, 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라는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이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정말 빌립 집사처럼,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사도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 자녀간을 생각할 때에 부모로서, 선배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후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보다 더 확실하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고 들으시고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부모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잘 배워야 돼요.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체험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가르치려면 그것처럼 어색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다. 엄마한테 가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다가 좀 가르치려다가 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냉장고에 꺼리들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을 하지, 냉장고에 라면 하나 달랑 들어가면 맨날 라면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지만 괜히 가다가 괜히 애들 뭐 이렇게 가르치려다가 할 얘기 없으면 괜히 책이나 잡죠. 너 숙제했어? 다 공부나 해. 아,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요.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세 개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나오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이것을 2장 후반에 가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르쳐 지켜야 되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령과 그 다음에 뭐요?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간혹 나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볼 때 특히 명령과 규례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도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적혀져 있는 쉽게 말씀드려 성경.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저거 다 떠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얘기는 명령과 규례는 성경, 법도는 뭐냐? 예, 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두 번째 무엇도 잘 들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하는 거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모르시겠다, 이 본문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혹은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업과 사업 굉장히 바쁘시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그 직업을 가르쳐주고 사업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 저들이 가보지 않고 살아보진 인생의 어떤 무대에서 정말 저들이 성공하고 심지어 저들이 손을 대고 발로 손을 대고 발로 밟는 모든 것이 저들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하고 복을 주고 인생을 길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옵니까? 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정말 뭐 0.2%나 될까요? 그분들이. 그런데 미국 경제를 물론이가 세계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뭐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미국에 말이죠. 유대인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부분의 상하원들이 거기에 출석을 하고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도 거기에 출석을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출석하면 이렇게 나 나왔습니다 이래요.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영화, 뭐 문학, 외교, 정치, 뭐 이분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지만 아이들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때 다른 거 선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꿀을 찍어줘요. 그리고 핥아먹게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짓궂은 것 같지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전통적인 유대학교를 가면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씩 짝을 줘서 읽고 서로 토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 묵상하는 법을 개발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에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도 월등한 결과를 저들이 낳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젊은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을 초월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녀들과 후배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복받는 인생을 보시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먼저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설교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배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배우는 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전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아이들이 후배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김만풍 목사님이 오셔서 비디오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미국 교회를 비춰주는데 티네이저 애들이 와갖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순결을 잃기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비디오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아이들이 3시간 만에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물론 뭐 자세한 장면을 찍어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냥 나는 말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내 후배에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쳤으면 뭐 하도록 해야 된다?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키게 하는 건 아무리 잔소리를 백만 번 해도 애들이 에휴, 또 하는 소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가 선배가 교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제자가 나왔을까요? 교회들이 세워졌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을까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 이 세상에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라고 말씀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위에서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천상유수로 말로만 바리새인들처럼 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자녀들 앞에 후배들 앞에 실천하는 부모와 선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다 이거 이렇게 잘 실천하다가 3일 후에 또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뭐 하고 본다? 하고 본다. 따라해 봅니다. 일단 하고 본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은혜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 자녀들을 지키게 하려면 우리의 후배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를 보고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이 한다죠. 어떤 분이 술을 먹고 그렇게 주사를 부린대요.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난대요. 그렇게 순한 양반이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난대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양반이 점잖은 양반이 왜 저렇게 술만 먹으면 훌훌가 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아버님이 뭐만 마시면 술만 마시면 뭐가 되더라? 시작. 아이고 별의별 별의별 변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과 잘 되는 이 놀라운 비결을 배우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입술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모본을 보임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뭐란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만 가르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전달력이 없고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말씀의 지식만 있고 어디서 들은 건 굉장히 많아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볼 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을 진짜 더 사랑해. 주일날 새벽같이 그냥 주구장창 연속극만 들이다 보고 눈을 시뻘개져갖고 대표교들 시키면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나 하고 애들이 볼 때 그 부모가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보이겠어요? 태조 왕건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대장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달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뭐 사랑하는 분 많지요. 자녀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상으로 초월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냥 숨이 멎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옳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 성도들이 처음에는 120명이 아니었죠. 50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에 모여 기도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떠나간 게 380명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이들이 몇 명이었다? 120명.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이 빌기를 마침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으면 결국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막엔 그러나 비가 안 와요. 왜?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이 되지. 그러나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으면 그 물이 증발하다 못해서 무거워져서 결국은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빌기를 마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에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은혜, 성령, 충만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후배들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성임, 누구 이름 같아? 마성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진지하게 정말 영향력 있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어요. 자, 오늘날이라고 돼 있어요? 어제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날이라고 그랬어요? 니알이라고 돼 있어요? 네?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돼 있어요? 어제라고 돼 있어요? 내일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오늘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장성이에요. 은혜는 은혜 있는 데 가야 돼요. CD로 듣는 거 좋지만 그 예배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 모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더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예배 시간을 세우셨을까요? 거기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는 집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집에 갇혀 사시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하고 지난주 뭐 이번 주 만나신 분들 계시죠? 저 아무데서나 만납시다 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딱 만났던가요? 어디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고 할 때 만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도 만나자 이거예요. 얘야 지금 좀 만나자. 오늘 좀 만나자. 왜? 줄 게 있어. 뭔데요? 영의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는데요. 그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그런 정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이, 어머니 되신 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갑자기 하나님 바이 다음 주에 봐요, 이런 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뜨거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뜨거워져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더라? 힘썼더라. 다 하시네, 다 하시네. 새벽 예배 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 대답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 너만 듣고 말라고, 아니면 네 자녀에게 와서 가르쳐 지키라고, 듣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까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오늘날, right now,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지 어떨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산사태가, 바다가 수백 수천 명을 삼키는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비행기가 사라져서 오늘날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많이 공부하셨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현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말씀 들은 것 같고 신앙이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 내일부터 내가 좀 어떻게 듣고 잘해보겠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촌스러운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때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녀를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겁니다. 뭘 사줄까? 뭘 입힐까? 뭘 마시게 할까?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 엄지손가락 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도 틈이 나면 아이들에게 텍스트를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절기와 때가 되고 혹은 주일절이 되면 사모는 뭐 물론 뭐 옛날부터 새벽 예배 끝나면 말씀도 전해주고 하지만 저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윤영주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메일로 계속 떨어져 있지만 가르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치면은요 막 글씨가 막 이상하게 쳐져요. 막 하나님의 복 받아라 막 이렇게 써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합니다. 왜? 놔두면 안 되거든. 지들이 와서 잘 자라겠지? 에이, 아닙니다. 늙어 제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차조심해라도 명심하고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 저에게 차조심하라면 그거 좀 명심하고 듣습니다. 그건 배워야 될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거는 왜? 지나 보니까 정말 차조심할 일이 그날 있더라고. 정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배워서 아이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저녁상에서 꼭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저녁 먹기 전에 찬송한 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죠. 그렇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돼요?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상시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으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데일리 브레드를 영적으로 주시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는 그런 부모가, 선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띄엄띄엄 가르쳐라. 대충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자녀에게 따라해봅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가르쳤다고 오늘 쉬고 오늘 가르쳐도 내일 쉬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에서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빨리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당하고요. 사무엘과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당했어요. 뭘 안 가르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다. 성결한 삶을 살고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들은 당대 유명한 신앙인들이었지만은 자녀들에겐 그걸 못 가르쳤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이거 싫다고 하면 어떡할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아유, 나중에 하다가 이 아들들과 함께 망해버리는 순간을 저들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엘리 제사장은 같이 죽었어요. 덩달아 죽었어요. 조금만 빨리 가르쳤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이야기 꺼내기 어렵지만 믿는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세월호 안에서 갇혀서 수장된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후회했을까.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입니다. 내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많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전했다면, 빨리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에 강남균 선생님, 신방만 가려면 앞문으로 가면 뒷문으로 도망가시고, 우리 서정희 집사님이 하여튼 뭐 스파인으로 잘했어요. 지금 오세요! 막 이러고, 그럼 어떻게 알고 그냥 잘도 도망가셨어요. 근데 정말 중병이 걸리셨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열심히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그분, 보통 분 아니잖아요. 따라 하시더라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실 때가 막 됐는데 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첫 마디를 꺼내기 3일 4일을 가니까 첫 마디를 꺼내는데 본인이 외워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니까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첫 마디만 던져주면 그냥 그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이.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교인들이 아마도 열 분이 넘게 제 손을 통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열 분이 넘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갑니다. 언젠간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7절 그대로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뭐 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뭐 할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앉아있다고 안 가르치고, 섰다고 안 가르치고, 길을 걸어가는 중이라고 안 가르치고, 잔다고 안 가르치고, 밥 먹는다고 안 가르치고, 뭐하다고 안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도 가르치고, 앉아도 가르치고, 섰다고 서 있어도 가르치고, 길에 걸어가도 가르치고, 집 밖에 있어도 가르치고, 집 안에 있어도 가르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랄까, 열성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 해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막지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야 아이들은 드디어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때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말이죠. 선생님들 요새 참 자유재상에 쩌든 선생님들 많더라고요. 아주 뭐 지들 나름대로 열변을 토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몇 시간씩 찌들었다고 온 애들 갖다가 성경말씀만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민망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때에 저들이 듣는 귀가 생기고 묵상하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면 저들이 철이 들고, 정신적으로만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로잡고 이렇게 씁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들으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면서 체험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것을 통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경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할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부모가 한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이 되어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겹겠지만 때로 민망하겠지만 때로 여러분이 용기를 잃으실 때가 있지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와 후배들이 철이 드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모로부터의 유산이 선배로부터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를 위하여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많이 들으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아더 장군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구해낸 아주 유명한 그런 슬기로운 장군, 믿음의 장군인데 그분이 전쟁터에서 아들들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자극받아 분발하게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이끄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여 주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소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근데 맥아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이런 기도를 아버지를 통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면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후손들, 자녀의 후손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소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기도, 중보의 기도, 축복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고 특별히 부모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는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모로서, 선배로서 자녀와 여러분 후배를 위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의 자녀를, 너의 후배를 내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향해 하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 자녀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네?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미국 저 선전에도 보면 나오던데 오드리 헵번의 생일이 오늘이에요. 너무 광팬이죠? 오드리 헵번의 생일까지 알고 있고 우리 3호 생일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루 차이, 저하고 열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오드리 헵번이 가정교육을 잘한 사람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유니세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참 도와준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역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인 그러한 여성으로도 기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모든 것이 자기에게 그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열려 있었느냐? 메가더 장군처럼 어떤 명문가에서 그렇게 잘 자라서 기독교 교육과 어떤 신앙 속에 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드리 헵번의 아버지는요, 나치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누군지 알죠? 예,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쫄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전쟁 끝나고 많이 처형당하고 감옥살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영국 사람이고 은행원인 은행가인데도 불구하고 나치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었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치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친일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는요, 너무 열심을 가져갖고 집을 나가버렸어. 아예 집도 안 돌봐. 그런 아이가 나치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다닙니다. 포탄을 빼서 도망을 다닙니다. 뭐 네덜란드로 갔다 벨기에로 갔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미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1940년도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줄 안 거예요. 근데 1958년도에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딸을 찾는 편지가 온 거예요. 수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소식이 늦었는가 하니 나치로 이렇게 전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오랜 동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출소하고 이제는 가족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어서 6살 때 헤어진 그 딸을 장성한 딸인데요, 그 딸을 찾는 편지를 보내다가 결국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드리 헵번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유명한 여자 배우, 영화 배우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나치 전범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이 사람은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뭐? 나치의 딸이야? 친일파의 딸이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숨기고도 싶었고 그냥 자기 혼자 잘 살 수도 있었고 어머니도 그렇게 그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치 전범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가정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니세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찾아가며, 깨어진 가정을 찾아가며 돕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면서 체득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친절한 말을 하라.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저는 사모한테도 밥 안 들어주는데 참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삶을 나누라는 거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어린아이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인격자죠.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에게, 오드리 헵번의 아들에게 들려준 시라고 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지만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없는데, 내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 부모가 훌륭하지 못한데,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한테 줄 게 없어요. 뭐 가르쳐 봤자예요. 혹시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스기야 왕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끌어다가 섬기 진짜 못되고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탓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스스로를 고치고 나라를 개혁해서 다윗 못지않은 성왕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드리 헵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을 물려줘서 비관할 수도 있고 뭔가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자녀들에게 뭔가 굴곡되고 삐뚤어지고 비정상적인 자녀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었을 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아버지와 세상과 가정을 올바르게 인도한 위대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긍정의 에너지로 모든 환경을 바꿔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추를 말이죠. 김치를 말이죠. 잘 익히면 진짜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익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담아주신 김치 그거 그냥 잘 보관해서 찌개를 끓여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김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그 김치가 숙성됩니까? 썩습니까? 썩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사님들이 모르고 새우젓을 저기 어디 구석에 놓고 가셨어. 여름날. 저도 몰랐어요. 어쩜 거기다 그렇게 놨지? 일부러 놨나? 야, 완전히 썩질 않는데 조금 맛이 가는데 그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숙성되고 곧 성숙되지만 어떤 분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걸까요? 납니다. 남을 탓하면 아직 나는 어린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뛰어가다 탁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럽니다. 제가 이 박사 코스를 배우면서 진정한 어른은 언제가 되느냐, 그건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줄 알면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몇 살이든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나 오드리 헵번은 비록 불행한 환경이지만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부모가 나의 환경이 비록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혹 물려줄 것이 없다,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발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후배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